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느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조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주일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만큼 따로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현세적인 안녕과 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이 시대 안에 과연 성경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이어졌던 내용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에 비춰지지 못하는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인생의 마음에도 비추어져서 결국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신자의 마음속에 드러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빛, 물론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지요. 이 빛이 그 심령에 비춰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심령 안에 드러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인격적인 성숙과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바 있는 바대로 신자가 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본래 첫사람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성품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종교적인 생활이 늘어나는 것으로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와 거룩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같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신적 성품이 드러날 때 그 신적 성품이 드러나는 원인을 그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고매함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은 본래 우리에게 있었던 성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온유한 분도 있고 겸손한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다 사실은 거칠고 인간 모두는 다 교만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성품이 본래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벌이 말하는 보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질그릇은 유약을 칠하지 않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시편 기자는 이런 연약한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했지요. 찬송가 32장인가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가사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을 어디에다가 담아두셨느냐? 이것을 질그릇에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좋은 물건일수록 좋은 용기에 담습니다. 귀중한 물건일수록 케이스도 좋은 것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귀중한 물건을 보면 보통 아주 잘 만들어진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다가 담아두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어떤 곳에 담아두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질그릇에 담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보배가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단임 목회자에 대한 생각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단임 목회자가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좋은 학교 나오고 할 수만 있으면 좀 PhD 박사학위도 받은 그리고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얼굴이 좀 더 준수하고 용모가 단정한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대에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 부분에 너무 탁월하면 목회자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목회자는 모자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목회자는 모든 면에서 내놓아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배가 빛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칼빈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네바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칼빈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어서 칼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이 집이 칼빈 선생님의 집이 맞습니까? 물으니까 허리가 구부정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여기가 칼빈의 집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인은 어디 계신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제가 칼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칼빈은 제네바의 유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부리는 종을, 집사를 한두 사람 둘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칼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갔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럴듯한 외모나 또 사람들이 추앙하는 여러 가지 박사학위와 같은 그런 것들이 복음을 빛나게 해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더 마음이 가서 그런 목회자를 단임 목회자로 선택했다가 사실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아가 질그릇에 담겼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좋은 그릇에 담겼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갑니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것을 질그릇에 담아두면 가치가 떨어지고 좋은 용기에 담아두면 가치가 올라가나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용기에 담겨 있느냐와 관계없이 그것은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자신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더 부각시켜 보이시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이 내용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땅에 속한 자고 부패한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의 영광이 사실은 우리 안에 비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열매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 탁월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자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해야 되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영광스러움이 높은 어떤 위치나 아무런 탁월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오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취급을 당했다는 거지요? 짐짝 취급 당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취급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생이 왜 그런 취급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세상 자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신자를 세상은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7절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자가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자가 고통과 어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어림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 특징,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완전히 넘어져 있지 않는 이 특징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개 능력하면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들을 대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각가지 표적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서신서로 넘어가 보시면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베드로는 병고침의 은사를 사용해서 그를 고쳐놓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을 때,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기자가 썼습니다. 이를 가리켜 흔히 행동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나 서신서는 설명계시예요.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살펴오는 바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부한대도 처하고 가는데도 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고 등등 하면서 사울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던 어떤 분이 사도행전의 이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간증집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깜깜해졌는데 무당벌레, 빛을 내는 무당벌레가 몰려와가지고 앞길을 밝히고 하는 그런 정말 신사도행전적 그런 이적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간증형식으로 담아서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다 거짓된 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통 능력을 드러내실 때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왜 사도들은 다 그렇게 연약해서 다 순교당했습니까? 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왜 풀무불에서 나오지 못했지요? 다니엘이 그렇게 나왔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을 해몽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건지신 것이고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시는 그런 목적하에서 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보편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그 고통에 함몰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과연 당신 사도 맞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나 그 교인들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지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얼마나 배척을 당했는지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참사도 신자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안산에 목회하는 목사님의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이번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절대로 고난이 신자를 피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신자나 불신자나 겪는 보편적 고난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7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정상적인 신자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이지 불신자들도 다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 중에 두드러지는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신자는 불신자가 겪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가 겪지 않는 고통도 겪게 되는 것이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류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지요? 자식이 죽어나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거칠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원망과 시기, 불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악한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특징은 이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절대로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상에 어떤 분이 이번에 이제 이런 참사 일어났을 때 요나의 기적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요나처럼 살려주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쓴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참 이거는 너무 복음을 몰라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표적이 아닙니다. 저는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을 제 나름대로의 멘토로 모시고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의 글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교인들이 한때 읽은 적이 있죠. 사무엘 러더포드의 서한집. 거기에 보면 일찍 딸이 죽임을 당한 그런 가정에 러더포드 목사님이 편지를 쓰죠. 위로하는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을 불러가셔서 하늘 정원에 두시기 위해서 불러가셨다. 그래야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엄히 명하는 그런 사도 그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의 글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거꾸로 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준 것만 빼앗깁니다. 세상이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울음을 겪었는지 심지어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각종 여러가지 고통과 울음을 겪으면서도 유리방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그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화가 결코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라고 해서 보편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고 해서 자연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때로 간혹 가다가 쓰나미가 발생하지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담의 타락 안에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임을 간혹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재해로부터 신자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재해로 고통과 어림을 우리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어림을 겪으면서 무엇이 드러나지요? 우리 안에 간직한 보배가 드러납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한 그 보배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어떻게 거꾸로 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더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제일 먼저 신자 안에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표현이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나토스라는 단어가 있고 네크로시스라는 단어가인데 사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한 다섯 번을 사용했는데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는 딱 두 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번 사용한 데 어디냐?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9절에서 딱 두 번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면 보편적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여기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가? 사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은 인간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최종적 상태에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죽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존재지요.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70개의 도미노가 있으면 하나씩 딱딱 넘어가서 이제는 남은 것은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빈번하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담의 타락한 실존적인 상황 안에서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이런 죽어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자기 부인을 지속한다는 말이고 자기 부인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 부인은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절대로 어렵거나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견뎌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체면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알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가장 나답게 되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고 세상은 이 새 생명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상만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보아, 보이지 않는 이 보아는 발견할 수 없으니까 세상은 신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부활의 능력, 숨은 보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온갖 거짓과 온갖 위선과 이중장부와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이런 현실에서 신자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지요? 승진에서 누락되고 내가 딸 수 있는 사업을 못 따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상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고 이런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가루유다가 주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사내린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런 넘겨짐의 역사는 우리 안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이 죄죽임의 역사에 넘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고통 속에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죽음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경험할 때 생명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은 이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난다는 말인데 이 몸은 물리적인 몸, 이 화학적인 몸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실존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의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늘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몸, 이 물리적인 몸을 어떻게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중세 수도사였던 프란체스코가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일부러 재를 뿌려서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드라고 하는 사람은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알프스 산맥의 그 아름다운 절경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래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금욕적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준동하는 죄의 세력과 우리를 물리적 속박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아니면 이성이든지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애워싸려고 할 때 싸임을 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돈 좀 더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거슬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벌더라도 제가 이것만 받겠습니다.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옛 아담의 삶에서 죽음에 넘겨지는 고통만 경험하지 않지요? 새 사람을 더 크게,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43문답에 이런 질문이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냄으로써 육신의 악한 종류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 새 생명의 원리에 동참하였으면 여러분들의 실존적 삶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나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악한 정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유익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풍요로움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 속에서는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연산교회 교인들의 영적 실력이 어떤 정도인지는 언제 잘 드러날까요? 6.25와 같은 아니면 일제 35년 강점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때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 여기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말할 때 이 생명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생명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육의 부활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자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을 자신의 삶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했고 이 생명을 그들에게 또한 나누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조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즉 그래놓고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이어서 볼 때 그런즉 그러면서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너희 안에도 역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즉 생명이 나한테도 역사하는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관계되지 않았더라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말씀 사역자로 복음 사역자로 고난 당하는 이 일 때문에 너희가 새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헌신, 이런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든지 구역자든지 인도자든지 교사든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유별난 고통이나 새삼스러운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6편은 큰 고통과 어림을 겪은 사람이 쓴 이 시입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시편 116편 3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큰 고통과 어림을 겪었던 사람이 시편 116편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는데 바울도 시편 기자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런 건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시편 기자와 동일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나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마음이라는 말은 본래 영입니다. 믿음의 영. 그러니까 시편 116편 기자도 그런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도 믿음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116편 기자의 마음속에 역사했던 그 동일한 영이 자기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빌어가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생명 역사하고 내게 생명 역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망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상태로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너희가 부활할 때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지금 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영과 육이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몸의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부활신앙 안에서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극도의 슬픔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밖에 죽음을 극복할, 죽음의 세력을 이겨낼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죄죽음에 내어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또 각종 문화 공연들도 일주일씩 연기되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신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육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취소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애써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모든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인간의 이런 불행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간이 쏟아내는 각종 정서적인 찌꺼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간 인터넷 상에서 그 다음에 SNS 상에서 전부 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다 한마디씩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또 욥의 친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불의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내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부활의 능력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고 외치는 그런 여론이 되어서 부활주의를 맞이한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가 쏟아내는 찌꺼기와 문제와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행과 죽음과 이별과 같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다른 방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오 복음만이 유일한 모든 문제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생명이 과연 우리 안에 활동하고 그 새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지를 늘 눈여겨보아서 먼저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으로 날마다 죄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확인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줄 수 있는 것만 빼앗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의 삶 전체로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